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2025년 2월 마지막 주에는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미국에서 조류 독감으로 인한 계란값 폭등에 직접 닭을 키우는 미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틱톡이 미국 내 퇴출 우려로 틱톡 전자상거래 무대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플랫폼인 유튜브를 스마트폰이 아닌 TV로 보는 미국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 정리하는 독자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오늘은 초등학생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액티비티형 학습지를 개발한 리디포의 첫 번째 이야기 준비했고요. VOA 이야기 미국사,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대 3화, 또 인물 아메리카 시간, 로버트 프로스트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에그플레이션. 미국인의 아침 식사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 달걀입니다. 그러나 흔히 조류독감이라고 부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달걀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달걀 가격이 45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에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15% 이상 올랐는데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53%나 치솟았습니다. 달걀 소비가 많은 미국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 안정적인 달걀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직접 닭을 키우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남부 테네시주의 도시 내쉬빌의 한 닭 임대업체는 이동식 닭장과 산란할 수 있는 젊은 암탉을 임대해줍니다. 암탉 두 마리에서 네 마리, 사료, 먹이 그릇 등을 포함한 묶음 상품을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빌려줍니다. 이 업체의 경우 두 마리의 닭을 봄부터 가을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00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개인이 마당에서 닭을 키울 수 있지만 대부분은 허가가 필요한데요. 시 정부는 닭 사육 방법, 닭장 관리 요령,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 뒷마당에서 닭을 키우는 풍경은 내슈빌 지역만이 아닌데요. 미국 반려동물 제품 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1,100만 가구가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에 이어서 닭이 세 번째로 인기 있는 반려동물로 2018년 당시 580만 가구가 닭을 키웠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에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 올해도 또 한 번의 닭 키우기 붐이 예상되는데요. 닭 임대업체 대표는 2025년이 2020년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열풍이 불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업체는 현재 4월 또는 5월부터 시작되는 임대 계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의 출처를 확실히 알고 싶어하고 가게가 식품을 항상 줄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틱톡.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앱인 틱톡이 전자상거래 기능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사우스모닝 차이나 포스트에 따르면 틱톡은 전자상거래 기능인 틱톡샵 사업을 외국으로 확장할 계획인데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과 브라질에서도 틱톡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틱톡샵은 중국 내 틱톡샵 판매자들에게 새로운 시장에서 매장을 열도록 권유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달 말까지 입점할 수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 브라질의 정확한 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6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틱톡샵은 지난해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중국 초저가 온라인 매장인 쉐인과 미국의 대형 화장품 소매업체인 세포라를 제치면서 강력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법이 유지되었음에도 바이트댄스는 확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틱톡 금지법은 틱톡이 미국 내 사업을 중국 기업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에 매각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시행이 75일 연기된 상태입니다. 한편 틱톡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 수십 개의 전자상거래 관련 직원을 모집 중인데요. 일본과 브라질에서도 채용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틱톡 주문 처리 모델을 도입해 판매자의 물류, 포장, 배송을 직접 담당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의 확장은 지난해 여름 계획됐지만 미국 정부의 조사를 이유로 연기됐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틱톡샵은 미국, 멕시코를 포함한 1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운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월 미국 내 매출은 전년 대비 153%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유튜브 TV. 2005년 2월 미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설립됐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동영상을 공유했던 유튜브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시청 플랫폼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TV의 등장으로 TV가 유튜브의 주요 시청 플랫폼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닐 모한 유튜브 최고 경영자가 연례 서한을 통해 그런 변화를 밝혔는데요. 서한에 따르면 특히 2024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TV가 모바일을 넘어 유튜브 시청의 주 기기가 된 건데요.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는 2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많은 스트리밍 시청 시간을 기록한 플랫폼인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스포츠까지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에서는 선거 관련 콘텐츠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국의 유명 팟캐스터 조 로건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는 5,5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4,5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유튜브에서 선거 방송을 시청하며 유튜브 대선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코첼라, 슈퍼볼, 크리켓 월드컵 등 전 세계의 여러 큰 행사도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월회비를 내고 구독하는 서비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운데 유튜브 TV 가입자는 800만 명을 넘어섰고 음악 감상을 위한 유튜브 뮤직과 광고 없이 음악과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는 1억 명을 돌파했는데요. 유튜브는 앞으로 키플레이스의 기능과 다중화면 기능을 강화하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키플레이스는 스포츠 경기 등의 영상에서 주요 장면을 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기능입니다. 니모한 CEO는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플랫폼을 넘어 TV, 뉴스,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중심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들이 TV를 통해 기존 채널 방송을 시청하는 것보다 유튜브 시청이 더 많아진 가운데 유튜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격 인상과 콘텐츠 부족 문제 등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초기 월 35달러에서 시작했던 유튜브 TV 구독료가 현재 82.99달러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방송이나 특정 스포츠 네트워크를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18일자 기사입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현재 이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의 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점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무부 입장 또 전문가 분석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17일 BOA 논평 요청에 답한 내용인데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불안을 조성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동맹국, 파트너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속 추진할 거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 관영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거죠?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에 인민군 창건 77주년을 맞아서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핵 역량의 현대화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한일 3자 군사동맹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 새로운 충돌 구도를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응해서 핵무력을 더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요. 최근에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미국과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내 정치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미한동맹은 여전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고 미한일 3자 협력을 더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이 미국의 이러한 대응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브루스 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면서도 이 북한의 핵 위협을 견제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분석관은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 국제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과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추진하는 모든 조치는 미한 동맹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할 거란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앞으로도 미한일 3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9일자인데요. 유럽연합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해체와 관련해서 우려와 비판을 내놨습니다. 정리해보죠.
네, 유럽연합이 18일 열린 유엔 헌장과 유엔 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해체에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유엔 주재 EU 대표부의 파비오 카니차로 참사관은 성명을 통해서 제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며 각국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문가 패널 해체가 특별히 어떤 문제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나요?
네, 파비오 카니차료 참사관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되면서 북한 상황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상실하게 된 게 큰 손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유엔 제재 체제의 효과를 악화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제재 관련 연례 브리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미국은 유엔 제재 체제가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각국의 독자 제재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도로시 패튼 법률 고문은 유엔의 틀 밖에서 시행되는 제재도 외교 정책, 안보 그리고 기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은 유엔 제재 체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있을까요?
네,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제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예, 패튼 법률 고문은 유엔 제재에 대한 연례 브리핑을 통해서 안보리가 채택한 표적 제재 이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유엔 내 비공식 실무그룹을 통해서 제재 이행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전문가 패널이 어떻게 역할을 했고 해체된 배경 잠깐 짚어보죠.
네.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기구로서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요. 매년 두 차례 심층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28일에 안보리에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을 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습니다.
네.
예, 이에 따라서 지난해 5월 1일부로 이 패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네. 자, 전문가 패널 해체 이후에 국제사회가 어떤 대안을 마련했나요?
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전문가 패널의 대안을 모색해왔고요. 지난해 10월 16일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이 공식 출범됐습니다.
네.
예,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1개 나라가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북한은 이런 움직임에 반발했는데요.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지난해 5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는 기구를 설립하려는 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움직임이 자신들을 더 압박하려는 시도라면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 패널 해체 이후에 국제사회가 독자적인 제재와 대체기구를 통해서 북한 제재를 여전히 강화해 나가려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유엔 제재 체제의 약화를 우려하면서 각국의 독자적인 제재와 다국적 모니터링 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계속 감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20일자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요. 처음으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내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의견을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북한군 포로가 망명 의사를 밝힌 게 한국 언론하고의 인터뷰에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일에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 결심이 섰다고 말했고요. 난민 신청을 한 후에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리 씨는 유학생으로 훈련을 한다고 해서 러시아에 왔다면서 자신은 전투에 참가할 줄을 몰랐고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면 여러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이어서 제대 후에 공부를 해서 대학에 다니려고 했다면서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신의 꿈을 이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놨는데요. 망명 의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북한 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회장은 그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그들이 고향인 가족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히면 또 당연히 북한으로 돌려보내줘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면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결국 한국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이 포로가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상황을 인도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의 망명 신청을 수용하는 게 적절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향후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포로 교환이 이뤄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들의 의사가 그들의 처우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로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데 그래도 송환되면 처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송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전 숄트의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북한군 병사들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끔찍하다면서 그들은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전쟁에 전혀 관여해서도 안 됐다면서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앞서 한국 정부 측이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 국민이라고 밝혔었죠?
네, 맞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거라면서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이미 전달했고 또 필요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숄테 의장도 이 포로가 한국 국민이라면서 한국에는 이미 탈북민 3만 3천 명 이상이 정착한 것처럼 북한군 포로들도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21자 기사인데요. 미 국무부가 최근 자체 설명 자료에서요.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타이완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네, 국무부가 최근에 갱신한 타이완 관계에 관한 설명 자료에서 기존에 포함됐던 우리는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네.
대신에 타이완의 적절한 국제기구 가입을 포함한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면서 이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해왔는데요. 이번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각에서는 이번 문구 삭제가 트럼프 2기 정부의 타이완 접근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정부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타이완 독립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변경은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BOA가 문구 삭제의 배경과 그 정책 변화 가능성을 물었는데요. 직접적인 답변 대신에 미국은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중국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단일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맥락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중국 반응 어떤가요?
네, 앞서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의 설명 자료 변경이 하나의 중국 원칙 그리고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타이완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잘못된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네, 중국의 이런 반발에 대해서 국무부는 양안 문제는 강압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다시 우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면서 양안 간의 차이는 강압 없이 양측 국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들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액티비티형 학습지를 개발한 리디퍼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예원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박람회를 2건 참여하게 됐는데요. 모두 2건 다 지원 사업으로 무료로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두 행사는 어떤 행사인 건가요?
네, 두 개 다 이제 B2B를 중점적으로 하는 행사여서
박람회 참여 일정을 앞두고 리디퍼의 최수민 대표와 관계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의논합니다. 홍보용 전단지 제작과 부스에 붙일 족자본 기획까지 꼼꼼하게 준비하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 거기서는 준비할 게 아마 첫 번째 행사에서는 부스 후면에 붙일 족자봉, 3단 족자봉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둘 다 B2B니까 새로운 회사 대상으로 하는 리플렛 만들면 좋을 듯합니다.
문해력 교육 스타트업인 리디퍼. 어떻게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먼저 최수민 대표의 설명 들어봅니다.
제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건 제가 만 16세였을 때 결심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만 17세 때 창업을 해서 현재는 만 18세 창업가입니다. 네, 리디퍼는 리드랑 디퍼라는 영어의 합성어로 저희가 아이들의 일기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만 17세의 나이에 창업한 청소년 창업가인데요. 이 창업을 결심하게 된 그 시작은 언제일까요?
제가 그때 청소년 시절이었잖아요. 중학생 나이 때였는데 그때 제가 대안학교에 다녔었는데 거기 대안학교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어떤 주제로 프로젝트를 해볼까라는 거를 막 검색하던 때였어요. 친구들끼리 그 주제를 탐구해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가 청소년 문해력 문제라는 거를 발견했는데 그때가 막 문해력 관련해서 이슈가 막 되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이 문해력 문제에 대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대입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최 대표의 또래 친구들에게도 이 문해력 하락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해력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읽기를 싫어하는 것에 대한 문제고 읽기량 저하에 대한 문제인데 제 친구들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도 세 줄 이상이 넘어가면은 아 좀 읽기 힘들다, 너가 빨리 요약해줘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휘력이 좀 줄어서 어려운 어휘들이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야? 또는 동문서답을 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문제를 알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실제로 이게 우리 주변에서도 내 친구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나조차도 사실 인터넷의 영향으로 일반적인 글을 길게 읽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짧게 짧게 보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이 저와 저희 팀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된 게 첫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개발하기 위해 최 대표는 문제의 원인부터 찾기 시작했죠.
이 본질적으로 이 문해력 저하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은 무엇일까부터 이거를 위한 해결 방안들을 되게 여러 방면으로 조사와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처음 출시해낸 게 중고등학교 대상 문해력 보드게임 교구였거든요. 교구를 먼저 출시를 해서 중고등학교랑 개인 고객에게 판매를 했던 게 처음 사업 아이템이었고 이제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좀 대상자를 낮춰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교재를 만든 게 현재의 리딩벤처라는 교재입니다.
이 리딩벤처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액티비티형 문해력 학습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의 요소를 학습지에 적용해서 몰입과 즐거움, 또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 학습지가 퀴즈책의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 교재에 대한 개발만 거의 한 8개월 이상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처음으로 개발을 했던 게 퀴즈북 형태였어요. 이런 퀴즈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책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 책의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초등학생들 20명을 처음에 만나러 갔었는데 아이들이 책을 그때 그 센터에서 읽고 있었어요. 동화책들을. 근데 좀 쉬운 동화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서 얘들아 이제 이거 덮고 다른 거 해보자 이렇게 제가 가서 했더니 아이들이 그 동화책을 덮고 저희 거를 했는데 저희 거가 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동화책보다 좀 더 어렵기도 했고 아이들이 책이다 보니까 중간에 했던 말이 선생님 이거 언제 끝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랑 저희 팀원들이 충격을 받아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책부터 갈아엎자. 책 말고 다른 거 하자.
이러한 시행착오 끝에 최 대표는 조금 더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학습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리딩벤처는 선물을 하나씩 열어보는 형식의 달력인 어드벤트 캘린더에서 착안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컨셉은 읽기와 떠나는 모험.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해요.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시했던 거는 딱 봤을 때 공부처럼 보이지 않게 하자.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무슨 문해력 학습지 이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고 읽기와 떠나는 모험 리딩 벤처. 그리고 보시면 반짝반짝 나라에 검은 바람 사건의 진실을 해결하는 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작 스토리를 읽고 딱 펼쳐보면은 여기 안에 12개의 문이 나타납니다. 이 문이 지금은 다 닫혀있는데요. 과자 박스 뜯듯이 이 선을 드르르륵 뜯으면은 여기 안에 있는 문해력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문제를 뜯고 색칠하고 수집하면서 문해력 공부에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해력 문제는 독해력, 어휘력, 사고력 각각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들이 12개 중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심화된 문해력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문제들이 2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직접 이 과자 박스 뜯듯이 뜯고 만지고 여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건데 이 문제들도 딱 봤을 때 퀴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퀴즈 형식으로 저희가 콘텐츠 템플릿을 개발을 해서 색칠하기 문제들, 초성찾기 문제들, 그리고 이 캐릭터들과 함께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또 아이들의 꾸준한 학습을 위해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 담긴 학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계속 풀면 또 질려요. 그래서 매 주차마다 다른 컨셉으로 아이들에게 새롭게 찾아옵니다. 매 주차마다 다른 컨셉, 그리고 다른 콘텐츠 템플릿으로 아이들이 재미를 잃지 않도록 읽기 흥미도를 잃지 않고 읽기를 지속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안에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 확인도 기존의 정답지가 아니라 이 정답 카드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정답 카드를 통해 정답을 확인하고 또 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보상입니다. 적절하게 잘 해결을 했을 때 이에 합당한 보상을 주는 요소들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드르륵 뜯어서 또 이 부분을 아이들이 스티커처럼 이 보상판에 붙이면은 미션 클리어가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등학생들은 리딩 벤처를 통해 문학과 비문학 영역을 골고루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리디퍼는 교육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더 신경 쓴 점이 있다고 전했고요. 더불어 최 대표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또 미성년자의 시작을 한다는 게 또 제도적인 어려움도 많거든요.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되는데 부모님 동의가 무조건 필요하다던가 통장 하나를 발급받을 때도 그런 제도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 아이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가장 본질적으로 집중했던 것은 이 문해력과 재미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 저희가 어쨌든 국어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려고 저와 팀원들이 노력한 부분이 있고 또 국어 전문가들의 자문과 이제 검수를 받아가면서 제품을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리딩 벤처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학습이라며 최 대표는 리디퍼만의 자부심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문해력의 게이미피케이션을 결합한 제품이라고 항상 소개를 드리는데요. 게이미피케이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온라인 아이템을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는 거는 많습니다만 오프라인에서 저희같이 이렇게 특수인쇄 기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재를 만든 것은 문해력 쪽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시도이기 때문에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8월에 설립한 리디퍼. 초등학생을 위한 문해력 학습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리딩벤처의 고객은 학교와 학부모인데요. 어떤 마케팅으로 이 고객을 확보하고 있을까요? 스타트업 리디퍼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어집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대 3화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55부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대
조지 H.W. 부시는 아내 바보라와 함께 텍사스주 오데사로 이주해 석유회사를 차렸습니다.
석유업계에서 성공해 백만장자가 된 부시는 정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시는 텍사스에서 공화당 위원장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지 부시는 1970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그 뒤 8년 동안 고위 공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198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조지 부시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조지 부시는 두 번의 부통령 임기를 마친 다음 1988년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을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국내 정책보다 외교 정책 면에서 더 빛을 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첫해 7차례 해외 순방을 다녔습니다. 정치 관측통들은 1989년 봄에 있었던 유럽 방문을 특히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유럽 방문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유럽 내 병력과 비핵무기 감축에 관한 주요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부시 대통령의 이 제안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지하고 중요한 조처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1989년 6월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천안먼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천안먼 광장은 6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광장이죠. 천안먼 광장은 인민대회당이나 인민영웅기념비, 마오쩌둥 기념관 등이 들어서 있어 중국 공산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중국 정치 무대의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광장에서 1989년 4월 중국의 대학생과 농민, 노동자 10만여 명이 모여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후야오방 전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대한 재평가와 중국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자 1989년 5월 20일 중국 당국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수만 명의 병력을 베이징 교외에 집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며 저항했고 정부 당국의 계엄령 철폐와 군대 철수, 언론 자유보장, 시위 학생에 대한 보복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시위대와 정부 사이의 대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탱크를 동원한 무력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89년 6월 4일 새벽 4시 인민해방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태난먼 광장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희생자들로 피해 광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해빙 조짐을 보이던 중국과 서방 국가들의 관계는 다시 급격히 변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비인도적 탄압을 규탄하며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몇 가지 제재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조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달리 중유럽과 동유럽 공산주의 정부는 거세게 밀려오는 민주주의 물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1987년 이후 바르샤바 동맹 회원국들의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지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가 도래한 중유럽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은 차례로 공산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가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공산주의 정부가 축출됐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한 해인 1989년 여름, 부시 대통령은 헝가리와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경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 모두 중앙통제경제체제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두 나라에 미국의 조언과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을 주도해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미국의 적대국이었던 공산국가들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1989년 가을, 당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극적으로 표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해 11월 9일, 동독은 1961년부터 서독과 동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독일 시민과 군인들이 그 장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민주주의 국가와 소련 사이에 40년 넘게 지속됐던 공포와 긴장이 종식됐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꿈을 새로 품게 됐습니다. 과거의 적들이 이제는 미국이 그 새로운 삶의 길을 이끌어주길 기대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 아메리카 시간인데요. 오늘은 로버트 프로스트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현대 미국 시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사랑을 받은 문단의 거목 중 한 사람, 로버트 프로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장.
선서가 끝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노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시를 낭송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기 전부터 이 땅은 우리의 것이었다로 시작되는 이 시는 식민지 상태를 투쟁으로 극복하고 개척의 역사를 일궈온 미국에 대한 자부와 결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The gift outright, 확실한 선물이라는 시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식 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인 중 한 사람인 로버트 프로스트에게 이날을 기념하는 시를 직접 낭송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날씨는 춥고 햇볕이 눈부신 그날 연로한 시인 프로스트는 흰 종이에 햇빛이 너무 반사돼 특별히 준비한 시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스트는 대신 자신이 외우고 있는 The Gift Outright을 낭송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20세기 미국 최고의 국민 시민으로 4회에 걸쳐 퓰리처 상을 받았으며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는 한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널리 읽혔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명성을 얻은 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프로스트는 늘 시 속에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의 추운 겨울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1874년 대륙의 반대편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프로스트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기자였던 아버지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셨고 취하면 아들 로버트한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어머니는 늘 어린 로버트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버트는 어렸을 때부터 어둠을 두려워했고 일생 동안 상상 속의 병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프로스트의 어머니는 뉴잉글랜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독서와 시를 쓰는 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프로스트는 1891년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그해 학교에서는 프로스트와 엘리노어 화이트라는 여학생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로부터 3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프로스트는 할아버지의 재정 지원으로 명문 다트머스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불과 몇 달 만에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몇 년 동안은 공장일, 구두수선, 학교 교사, 신문사 기자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시를 썼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도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에 하던 잡다한 일들을 하며 시를 썼습니다. 1913년까지 글을 써서 번 돈은 1년에 겨우 10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프로스트는 뉴햄프셔주에서 농장일을 했습니다. 이 일 저 일을 하며 돌아다니는 동안 4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갈수록 아버지를 닮아가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아내에게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했습니다.
1912년 그는 새로운 삶을 시도해보기로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곳 생활비는 저렴했습니다. 프로스트는 영국에서 자신의 첫 시집을 내줄 출판사를 발견했습니다. 책 이름은 A Boy's Will, 한 소년의 의지였습니다. 1913년 책이 나오자 영국의 독자들은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국인 미국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찬사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영국에서 살고 있던 또 다른 미국 시인 에즈라 파운드도 프로스트의 시를 읽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잡지에 프로스트에 관한 글을 실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두 번째 시집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노스 오브 보스톤, 보스톤의 북쪽이라는 시집이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보스톤의 북쪽을 프로스트 최고의 시집으로 꼽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책이 첫 번째 시집보다 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프로스트가 단순한 언어에다 새로운 의미의 세계를 구축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시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평범한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1915년 두 시집이 미국에서도 출판됐습니다. 그는 시집이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자신도 돌아와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온 그는 사람들의 찬사에 놀랐고 출판사들의 환영에 놀랐습니다. 그는 뉴 햄프셔주에 또 다른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글을 쓰고 대학 강의도 나갔습니다.
프로스트는 언어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뉴 잉글랜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똑같이 표현하려 애썼습니다. 누구나 알아듣는 말로 시를 썼습니다. 날씨, 나무, 계절, 낮과 밤 등 자연을 단순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초기에 쓴 The Pasture, 즉 목장입니다.
'I'm going out to clean the pasture spring. I'll only stop to rake the leaves away and wait to watch the water.'
목장의 샘을 치우려 가려허. 그저 낙엽이나 긁어 치울 생각이요. 그리고 맑아지는 물이나 지켜볼까허.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요. 당신도 갑시다. 어린 송아지를 데리러 가겠소. 어미 소 옆에 서 있지요. 너무 어려서. 어미가 혀로 핥으면 비틀비틀하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요. 당신도 갑시다.
프로스트는 유명인사가 됐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고와 행동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잖고 현명한 시 속의 인물은 바로 자신이 그렇게 되길 희망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가족도 프로스트가 시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세계는 슬픔으로 점철됐습니다. 그는 갈수록 두려움을, 고독을, 갖고 있던 것을 상실해가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연을 읊은 그의 시 가운데는 겨울을 노래한 것이 다른 어느 계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겨울의 시들은 자연에서 발견하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저항의 순간, 변화의 순간, 고독한 사람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시,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은 어두운 세상에 대한 그림입니다.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And be one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얘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프로스트는 별다른 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인간의 삶에서 시가 주는 가치를 드러내 줬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작가가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을 다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퓰리처상을 4번이나 받은 것은 시인으로서는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예일대학, 콜롬비아대학, 다트머스대학, 하버드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40차례나 명예학위를 받았고 1960년 미국 의회는 그에게 미국 문화에 끼친 공로로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긴 생애 동안 프로스트는 시인으로 최고의 영예를 누렸고 미국 사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폐결핵으로 숨졌고 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동생은 정신병원에 수용됐다 그곳에서 숨졌습니다. 아내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프로스트의 여섯 자녀 중 큰아들은 8살에 콜레라로 죽고 둘째 아들은 자살했습니다. 셋째 딸은 정신질환, 넷째 딸은 출산 직후에 숨졌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떠나가는 아픔을 간직한 채 로버트 프로스트는 1963년 1월 29일 전립선 수술 합병증으로 타계했습니다. 공허함에 사로잡혀 나그네처럼 떠나간 그의 유해는 버몬트주에 있는 가족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현대 미국 시인 가운데 한 사람, 로버트 프로스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